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암살 위험에 노출됐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어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두 사람의 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안전한 데 대해 안도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성명에서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면서 통화 내용은 비밀 경호국의 경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후보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 경호국에 인력 충원 등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움직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약 300에서 450미터 떨어진 골프장 바깥에서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가 겨냥한 소총에 암살될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이를 사전에 발견해 총격을 가했으며 루스는 무기를 버린 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루스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말을 믿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은 루스가 2019년에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트럼프 후보의 사건 당일 골프 일정을 루스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아르템 코자르 수미시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수도시설 관리 당국은 야간에 수미시 곳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긴급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은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가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는 하루 사이 10개의 마을이 공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으며 북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각각 3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곳곳을 겨냥해 총 51개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5개 지역에서 3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영상연설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승리 계획을 준비했다면서 다음 주에 동맹국들의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병력 규모를 현재보다 18만 명 늘어난 150만 명으로 늘리는 법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별 동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같은 논의의 진전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개별 동맹국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 동맹국들이 각각 다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면서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와 영국제 스톰쉐도 미사일 등으로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방국들에 요청해 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후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스타인 특사는 이날 면담에서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헤즈볼라와의 분쟁이 격화하게 되는 것은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주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으로 연구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과학자들에게 주는 이그 노벨상의 올해 수상자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이그 노벨상은요,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노벨상을 발표하는 10월 전에 미국에서 발간하는 격월관, 과학풍자 잡지입니다. 황당무계 연구 연보가 선정하는 이른바 괴짜 노벨상인데요. 아, 세상에 이런 연구도 있구나 하는 웃음 섞인 감탄과 함께 그 학술적인 의미도 주목받습니다. 자, 올해 이그 노벨상 생리의학상, 포유류도 항문으로 숨 쉴 수 있음을 밝혀낸 미국과 일본 공동 연구팀이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에 그 일부 동물이 장을 이용해서 숨 쉴 수 있는 것에서 착안해 시작한 연구였답니다. 이그 노벨 해부학상은 프랑스와 칠레 연구진이 받았는데요. 지구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소용돌이 모양의 머리가마가 시계 방향으로 돼 있고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마가 있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그 노벨 평화상, 미사일 안에 살아있는 비둘기를 넣어서 유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실험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오래된 연구에 주어졌고요. 인구학상, 장수국가로 알려진 나라에 문서상의 실수나 연금 사기 행위가 많다는 것을 증명한 영국 연구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그 노벨상은 평화상과 해부학상 등 모두 10개 부문으로 시상합니다. 올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박물관에서 시상식이 열렸고요.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합니다. 올해 시상식의 주제라는 머피의 법칙과 관련된 물품을 담은 상자와 함께 지금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10조 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전달됐고요. 시상식은 수상자들이 청중한테 서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는 순서, 그리고 청중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축하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2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네, 9월 18일 수요일 내일 북한은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낍니다. 오전에 용현을 제외한 황해도 대부분 지역으로 그리고 강원도 장전과 평강에 약간의 소나기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남포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길었던 늦더위 주 후반쯤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입니다. 낮 최고는 20에서 31도인데요. 서쪽 지역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29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신의주 개성과 함께 30도, 함흥이 28도, 원산 27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26도, 청진 25도, 희예산은 24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m까지 예보돼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오전에 물결 높겠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먼저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이어집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약 12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역 병력을 150만 명까지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콩에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개시하는 등 이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새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의자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인 라이언 라우시 씨 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 그가 사건 당일 새벽 2시경부터 이 골프장 주변에서 11시간 30분 동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로널드 로우 비밀 경호국 국장 대행은 라우스 씨가 골프장 울타리 바깥쪽에 있었다고 16일 설명했습니다.
네, 이 체포된 라우스 씨가 법정에 나왔죠.
네, 1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 있는 연방법원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 질문에 예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라우스 씨에게는 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로 총기를 소지한 것, 또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을 갖고 있었던 것 등의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네.
앞으로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용의자 라우스 씨가 그 범죄 경력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주법이 대량 파괴 무기로 정의하는 이 완전 자동 총기를 소지함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또 2010년에는 이 도난당한 물품, 즉 장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라우스 씨가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라우스 씨는 이 우크라이나 정쟁에 아주 골몰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이 전투에 자원하기를 원하고 또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이 라우스 씨 사회연결망 서비스 계정이 그의 다양한 정치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이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라우스 씨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우 국장 대행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범행 동기를 찾기 위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현재까지 라우스 씨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정보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비밀 경호국이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서 경호에 실패했다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경호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나오자 이 로우 국장 대행이 사건이 났던 이 플로리다로 직접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1차 암살 시도 이후에 적용된 이 경호 조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로 국장 대행 말을 한번 들어보죠.
There is heavy uniform presence out there. And again, what I go back to is yesterday was an off-the-record movement. Off-the-record. And the president...
네, 사건 당일에 많은 경호 인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되돌아가면 15일이 비공식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로 국장 대행은 밝혔습니다. 로 국장 대행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건 공식 일정이 아니었고
네.
또 안전 계획이 작동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기자들에게 인력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도움이 비밀 경호국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6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칭찬하면서 본인 경우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암살 시도가 있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경호원들을 칭찬했는데 하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카밀라 부통령을 또 비난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폭스 뉴스에 용의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매우 선동적인 말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말 때문에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화했네요.
네,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가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따뜻한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이 대선 후보들의 이번 주 유세 일정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에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진행되는 이 타운홀 행사 참여로 선거운동에 복귀하고요.
네.
이후에 이번 주 말에 뉴욕과 워싱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합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17일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워싱턴과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주를 방문합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력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에 나온 포고령에서 육군 병력을 18만 명 추가해 현역 병력 규모가 150만 명이 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만약에 이 명령이 실현되면 총 병력이 238만 명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병력 규모로 해서 러시아가 그 순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군사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CS 자료를 이용해서 현역 전투 군인 수에서 미국과 인도를 제치고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2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IISS에 따르면은 이 중국의 현역 인력 규모는 20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네. 병력을 늘리려면 푸틴 대통령 명령을 늘리라는 그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러시아에 대한 많은 위협, 또 서부 국경이 매우 적대적인 상황과 이 동부 국경의 불안정 때문에 이번 조처가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지시 후에 몇 번 병력을 늘린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두 차례 각각 13만 7천 명과 17만 명을 늘리라고 푸틴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러시아는 2022년 9월과 10월에는 3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러시아군 약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두 나라 군에서 인명피해 어느 정도나 났습니까?
네, 양국 모두 이 사상자 집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독립기관들은 양측에서 모두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상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그 서방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16일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대화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결정은 개개 동맹국이 해야 한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그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에 대해서 질문받았는데요. 전쟁에서 위험이 없는 선택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와 영국 나토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계속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지원한 나라들 계속 유보적인 자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본토 안에 이 깊숙한 곳을 공격을 하면 이 전쟁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 쪽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또 일부 미국 관리는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쏴도 현재 전황을 크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려는 그런 이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20일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공식 결정이라든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촌론을 이번에는 홍콩 소식입니다. 자, 홍콩에 새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는데 처음으로 유죄 판결받은 사례가 나왔군요.
네,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이 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가 이 선동죄로 기소했던 남성이 16일 자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홍콩에서 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래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또 어떻게 하다가 기소가 된 겁니까?
네, 올해 27세인 남성 추카이푼 씨입니다. 추 씨가 지난 6월에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는 문구가 쓰인 이 검은색 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광복 홍콩 시대혁명은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 홍콩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였습니다.
네.
또 FDNOL이 인쇄된 이 노란색 이 마스크를 쓴 혐의도 받았는데요. 이건 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다섯 가지 요구의 영문 약자로 역시 민주화 시위대의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다섯 가지 요구는 행정장관과 의원 직선제, 추방법 폐지, 체포된 시위대 석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추카이푼 씨는 체포된 이후에 바로 구금됐던 건가요?
네. 지금 3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예.
홍콩 법원은 추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주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해당 셔츠를 의도적으로 입었다라고 경찰에 실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19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이 선동죄에 대한 최고 형량이 2년에서 7년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외국 세력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에서 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서 이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 거죠.
맞습니다. 홍콩은 지난 3월에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이 국가보안법 격인 기본법 제23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이 반역이나 선동, 국가 기밀에 관한 법률인데요. 해당 범죄에 대한 이 비공개 재판을 허용합니다.
네. 그럼 이전에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2019년 홍콩에서 이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당국이 2020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이 홍콩 안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법은 홍콩 분리독립과 국가 전복, 테러, 또 외국 세력과의 공모 등에 대해서 최고 종신형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후에 홍콩 정부는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3월에 제23조, 즉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 그 새 국가보안법이 홍콩에 제정됐을 때요. 국제사회 반응이 어땠었죠?
네,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비판론자들이 새로운 보안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나 이 선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정의된 조항을 두고 홍콩 당국이 이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제하는 데 이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홍콩과 중국 관리들은 국가안보체제에 있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제23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입니다. 독일이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요?
네, 독일이 16일 서유럽 5개 나라와의 국경에서 무작위로 검문을 개시했습니다.
네.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국경에서 검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검문을 해왔던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같은 4개 나라는 국경 통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네. 자, 독일이 왜 국경 검문에 나선 겁니까?
네, 크게 늘고 있는 이 난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페저 내무부 장관은 해당 조처가 불법 이주를 제한하고 범죄자들을 막고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최근 독일 상황을 보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에 서부 졸링겐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이 칼부림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는데요. 네. 자수한 용의자가 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 사람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또 앞서서는 지난 6월에 아프가니스탄 이주자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칼부림으로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다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가요. 독일이 그 자유 여러 나라로 자유 통행이 보장되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라는 점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EU 회원국의 하나이고 또 생겐 조약에 가입해서 이 자유로운 여행이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경에서 출입국 검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국경이 위협받는 등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심부에 있고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더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이 단속에 나서면서 EU 통합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육로를 통해서 국경을 통과하는 차량에 무작위 검문을 하고요.
네.
또 무단 입국자나 이 범죄 위험 인물 등은 돌려보냅니다.
네.
16일부터 새로 도입한 이 규정이 6개월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앞서 시작된 오스트리아 등의 이 기존 통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국경을 폐쇄하고 이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의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독일의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도 볼까요?
네, 폴란드 같은 일부 주변국들이 이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 독일 검문으로 주변국이 더 많은 망명 신청자를 흡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긴급 협의를 주변국들의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몇몇 전문가는 이번 조처가 이 상징적인 성격이 크지 실질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네.
이 엄청난 길이의 국경을 감안하면 이 이주자나 밀입국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독일의 국경 검문이 독일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최근에 잇따르는 이민자 범죄 때문에 이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가 이주민이나 망명 신청자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라는 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극우 성향이죠. 이 독일 대한당이 최근에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민자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여론이 커지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따라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이 숄츠 총리 정부가 이 반이민 정서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카리브에 있는 영국 거주 미국 영 US 테리토리스인 푸에르토리코는 신대륙 발견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거주 미국 영 여섯 번째 순서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6월에 펴낸 보고서에서 푸에르토리코가 500년 이상 전략적, 정치적 관심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곳을 차지한 최초의 식민 세력은 처음으로 정착촌을 만든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거의 400년 동안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1898년 7월, 미군이 스페인과 전쟁하는 와중에 푸에르토리코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12월,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에 두 나라가 서명했고, 이 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했습니다.
Almost 2 months since Hurricane Maria struck Puerto Rico in late September, life is still like this for most people on the island. Whole neighborhoods are still...
1900년 4월, 당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세우고 연방 하원에서 활동할 상주 대표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기인 1917년 3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현지 정부를 행정과 입법 사법부로 분리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1947년 연방의회는 주민들이 주지사를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952년 자체 헌법이 발효되면서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자치 연방이 됐습니다. 1967년과 1993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푸에르토리코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주민투표는 미국 주 편입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많은 주민이 미국 본토로 이주했고 이것이 2005년 무렵부터 순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 지역정부 파산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0년 다시 미국 주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정식 주 지위를 부여하는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오늘날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사회에 깊숙이 통합된 동시에 미국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여섯 번째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의 변천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약 1년 뒤인 1962년 10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1962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극심한 군비 경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에서 소련을 훨씬 앞서고 있었고 멀리서도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동맹국인 쿠바에 장거리 핵미사일과 병력을 배치하기로 하고 1962년 여름 비밀리에 이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련은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쿠바에 보냈습니다. 쿠바 현지에서 미사일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미국 정보 당국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고공 첩보기가 쿠바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기지와 부품을 운반하는 선박 등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배치 계획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소련의 행동을 무력으로 저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며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강경한 대처 방안 중 하나는 미국 함정을 쿠바 영해로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함정을 쿠바로 보내 소련 함선이 미사일 부품과 각종 장비를 쿠바 정부로 운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해서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사일 건설 자재를 싣고 쿠바 쪽으로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 명령을 내렸고 만약 물자가 발견되면 압수하고 거부하면 격침하라며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국의 쿠바 봉쇄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후르쇼프 서기장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소련 선박에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쿠바로 진입을 강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전 세계는 핵전쟁의 불안에 떨면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서 서구권 국가를 향해 발사된 핵미사일은 어떤 것이라도 소련이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가 미국과 소련의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실이 폭로된 지 12일 만인 10월 26일. 후르쇼프 서기장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싣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들이 방향을 바꾸고 되돌아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에 배치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쿠바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세계는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비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냉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정부에 군사와 경제, 기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치에 맞는다,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Well,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데이빗이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고 존에게 말했더니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It stands to reason.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연하다,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
It stands to reason that he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그가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실패한 것은 당연합니다.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습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게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죠.
It stands to reason.
당연한 일입니다.
It's only logical. It's reasonable to assume. It makes sense. It's evident. It's to be expected. It's clear from the facts.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데이빗이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실패했어요.
It stands to reason.
당연합니다.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그는 운전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그는 운전면허 시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ake something seriously.
어떤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통 모든 것을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하죠.
Don't take it too seriously.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반대로 항상 모든 것을 장난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Take it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필요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패스하기 힘듭니다.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바라건대 다음에는 그가 우선순위를 정하길 바래요.
I hope so too.
나도 그러길 바랍니다.
It stands to reason.
이치에 맞는다.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David failed to get his driver's license.
Well, it stands to reason. He didn't practice driving at all. He was too busy with computer games.
That's right. He didn't take the driving test seriously.
It's hard to pass when you don't put in the necessary practice. Hopefully, he'll prioritize it next time.
I hope so, too.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It stands to reason.
이치에 맞는다.
It's only logical. It's reasonable to assume. It stands to reason.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특히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가족의 동의 없이 수만 명의 어린이를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지로 납치한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부모가 침공으로 사망하거나 당국에 체포된 사람들의 어린이, 또 전쟁 지역에서 부모와 헤어진 어린이들입니다. 일부는 점령 지역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캠프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캠프에 맡겼지만 그 후 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납치된 어린이들은 선전선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은 세뇌당하고 군사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언어를 지우려는 허위 선전에 노출되고 또 친러시아 교리를 교육받아 세뇌됐습니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가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아동권리 담당 집행위원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세뇌 캠프로 이송 또는 추방한 혐의로 러시아 법인 두 곳과 개인 11명을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24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 국영 청소년 조직인 무브먼트 오브 퍼스트와 지도자 3명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강제 재교육 시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무브먼트 오브 더 퍼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12월 만든 단체입니다. 이 조직은 전투 상황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워게임과 무기 사용법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로 불법 추방된 어린이들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이며 어린이를 잃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문화적, 역사적 지식을 지워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자신의 추악하고 뒤틀린 이야기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어린이들을 지키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